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북한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아멘 할렐루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는 원리를 상고할 때에 성령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합독하신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 양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이 아키텍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집을 지어야만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로운 능력의 선한 건축가, 아키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는 말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유산으로 또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자라서 떠난 가정들도 계시겠고, 혹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아니해서 자녀를 두지 아니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자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 부모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다섯 가지 자녀 양육의 원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루 링컨이라는 분이 번역한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And fathers do not make your children angry.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말은 그럼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자녀들의 화를 안 내게끔 하자는 대로 다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가정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히브리 문화적인 의미로 남자 혹은 아버지가 책임이 있다는 말은 어머니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정 교육의 영적인 책임자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아도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자녀들을 분내게, 화내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떤 경우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느냐, 몇 가지 그 원리를 혹은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녀들이 화가 나고 격분하게 되면 부모의 말을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말이 주고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노여움을 가지고 말을 듣지 않게 되는가? 심한 꾸중, 영어의 번역은 severe discipline. 아주 너무 지나치게 꾸중을 하거나 지나친 매질이라고 하는 것 정도에 지나치면 안 된다. 심한 꾸중. 그 다음에 이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요구, unreasonably harsh demand.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힘에 지나치는 요구나 그런 요구를 하게 될 때, 이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될 때 자녀들이 분내게 되고 부모의 권면에 귀를 막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로서 권력을 남용하게 될 때, abuse of authority. 다시 말하면 부모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권력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무조건 이렇게 부모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자녀와 의논해보지도 아니하고 자녀들과 상의해보지도 아니하고 의견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결정을 내리고 자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공정하지 못함, unfairness, 공정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이론에 또 윤리에 원리에 공정하지 못한, 늘 잔소리하는 것, constant nagging. 어제 했던 소리 또 하고 작년에 했던 소리 또 하고 늘 잔소리로 귀를 듣기 싫게 만드는 것. 어떤 경우에는 저주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는 것,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저주하는 것. 저주하는 말을 여기서 일일이 우리가 들 수는 없지만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어떻게 저주하는가.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는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는 좋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condemnation.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모욕하는 것.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꾸중을 하되 지나치게 꾸중을 해서 자녀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 humiliation. 이와 같은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선 자녀들은 귀를 막고 부모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어려서부터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양육을 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여기 양육을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글 번역의 감히 양육할 때에 대해서 언젠지 자세히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아이가 유치원부터인지 1학년부터인지 그런데 어려서부터 양육을 하라고 하는 이 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하는 이 말, 제임스 몰톤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그 그리고 사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쓰여진 그 구체적으로 쓰여진 그 예문에 보면은 노예 갓난아기를, 즉 당장에 노예 갓난아기를 아마 어머니가 해산하다가 죽은 모양인데 노예 갓난아기를 2년간 적을 젖을 먹여 양육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을 때에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양육하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원래 뜻은 젖 먹이는 그때부터라는 말은 난 그 시간부터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후서 3장 15제로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어려서부터라는 말도 우리말에는 그게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라는 게 그러면 5살 때부터인가 1학년 때부터인가 13살부터인가 그런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말도 헬라 말에 보면은 아포 브레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새로 갓난 태어난 뉴본 차일,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어 번역에는 어려서부터라는 말을 from infancy, 아주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 젖 먹이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사도께서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글을 배워가지고 글을 알아듣고 읽을 때부터라기보다는 글을 모를 때부터, 아이가 말을 못하고 글도 모를 그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이는 그때부터 몰라도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몰라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태어난 그날부터 교육을 시작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30일 2001년 유명한 타임 잡지의 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린아이 양육은 5살 이전부터, 5살이 되면은 벌써 늦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타임즈 기자 제프리 클루그라고 하는 분이 쓴 기사를 보니까 사람의 뇌세포는 5살 이전에 폭발적으로 다 자라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neurons grow explosively before age 5. 뇌세포는 5살 이전에 폭발적으로 자란다. 그 말은 벌써 5살이 되면은 교육에 있어서 늦다 이 말이죠. 5살 되면은 이미 지적인 감정적인 모든 행위에 대한 이 뇌세포가 거의 다 자라버린다 이 말은 갓난아기 때부터 이미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양육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세례요한의 경우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태중에서 마리아가 올 때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미 세례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기뻐 뛰놀았다는 이 표현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아이를 태중에 가졌을 때부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한 좋은 책들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태중에서부터 교육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엄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손자가 나면은 나기 전부터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다섯 살이면 이미 양육의 때는 늦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태아 교육 한 살 이전부터 1개월짜리 아이들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로나 투자로나 교육자나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어려서부터 양육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한국의 교회의 건축 구조에 보면은 이런 면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려서부터 군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엘리는 제사장인데 자기의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할 때라도 아버지가 아이들을 귀하다고만 여기고 꾸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엘리도 망하고 두 아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물론 우리가 미국에서는 아이를 잘못 때리다가 폴리스에게 잡혀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꾸중을 하고 요즘 우리 젊은 어머니들 아이가 귀하다고 하라는 대로 놔두고 가는 대로 두고 하자는 대로 하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한 살 때라도 젖 먹일 때라도 아이들을 꾸중할 걸 꾸중하고 책망할 걸 책망하고 벌줄 걸 벌줘야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미국에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유명한 가정 문제에 대해서 방송으로나 유명한 분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압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큰 기관을 통해서 온 미국과 세계적으로 건전한 가정 아름다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매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 유명한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되어진 일을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8학년 때인데 자기가 한 번은 어머니에게 내가 이번에 이 책을 읽는 리딩 클래스에 등록을 했는데 내가 A 학점을 받으면 어머니 나에게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그래 네가 A 학점을 받으면 5불을 주겠다.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 제임스 답슨이 그 클래스 선생님이 주는 모든 독서 목록을 가지고 열심히 읽는데 A학점을 받으려고 아무리 읽어도 안 되기 때문에 꾀를 부려가지고 첫 페이지 읽고 마지막 페이지 읽고 이 마지막에는 좀 속여가지고 근사하게 리포트를 써내서 선생님에게 가져갔더니 선생님이 A+ 점수를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돈 5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서 5불을 주었는데 이 제임스 답슨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요런 꾀를 좀 부렸다고 그 얘기를 듣자 어머니가 당장 정색을 하면서 네가 읽지 않고 한 그것을 다 읽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서 A학점을 취소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임스 답슨이 아주 나머지 책을 다 읽으려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 벤허라고 하는 이 책은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 읽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가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속여서 A 학점을 받았는데 이건 도저히 내가 읽지 못하고 가져왔습니다 할 때에 그 선생님이 미세스 해리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제임스 답슨의 그런 말을 듣고 용서를 해주고 A학점을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답슨은 그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훈 때문에 일생 동안 정직하고 속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고백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어려서부터 양육을 하라.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양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부모가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한다.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요 바울사도의 교육 제자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신실한 믿음이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참 훌륭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수록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일본 코베의 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버릇은 매일 아침 일단 술집에 가서 술 한 잔을 먹고야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추운 겨울날 역시 일어나서 술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무심코 뒤를 돌아다 보니 세 살 난 자기 아들이 자기를 맨발로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아들도 나처럼 되겠구나 생각하고 술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자기 어머니 생일을 당해서 카드를 썼는데 예, 그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그 부모가 자녀들이 기대하는 바라보는 그런 롤마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자녀를 본을 보여서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이 아이는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가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 아이들은 나의 어려서 모습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는데 아이들이 참 잘 자라주고 잘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죠. 그런 걸 가르쳐서 생물학에서는 돌연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식은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과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요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왜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말은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끌어당깁니다. 미움은 도망가게 만들지만은 사랑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랑은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 다 놓쳤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사랑하지도 못했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도 보여주지 못했고 자녀를 어려서부터 양육하지도 못했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날마다 노하게 화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는 자녀 양육을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대신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양육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그 기도마저도 부모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끝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기도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자는 머리맡에 가서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이들을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기도로 양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대신 양육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비록 내가 잘못한 것,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기를 낳기 전부터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했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 331년에서 387년 4세기에 있었던 분입니다만은 지금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성자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인데, 16살에 사생아를 낳은 방탕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일생을 기도했는데 그가 바로 숨지는 그 해에 아들 어거스틴이 3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비록 늦게 돌아왔지만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요,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 분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 된 자들이 자녀를 위해서 재산도 줄 것이 없고 아름다운 성품도 줄 것이 없고 좋은 본도 보이지 못했고 사랑도 못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도마저도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떡하라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닥슨이라고 하는 분이 1977년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비문에 단 두 마디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임스 닥슨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위대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평신도로서 위대한 일을 한 이 제임스 닥슨 박사가 자기 아버지 비문에다가 두 마디를 썼는데,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다. He prayed. 단 두 마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는 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아름다운 본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